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시듯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받아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 속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피를 자기의 피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피난처로 들어와라. 그런 피난처를 마련하셨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그집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피난처,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피난처를 마련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문설주가 발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것입니다. 또 이집트 사람, 아니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불뱀에 물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셨습니다. 이 사막 지방의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 고통이 굉장히 극심하고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장편 옷이 달아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이 새로운 해결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뭔가를 해왔고 또 민간요법으로 각자가 어떤 것을 해왔겠지만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새로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이 극심하게 내 몸을 휘감고 괴로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된 옷이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육신의 그 욕심이 탐욕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고통이 참 큰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노뱀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나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안에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피난처다. 또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하셔서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징계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모순 속에서 망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도 장태는 높이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련하신 이 대속, 하나님의 피로 일방적으로 마련하신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이 선물을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이 선물을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스 속에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침,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 그것은 뭐냐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 자신의 피로 마련하신 이 대속이라는, 대신 속죄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박으셨어요. 그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8절 이런 곳에서 결론을 딱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구도 그분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던 그 시골 마을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불이 아니라 그 고추담화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무촉이라고, 무촉. 그 고추담화를 이렇게 처음 이제 켰었는데 항상 호롱불만 켜고 살다가 그 아직 그 계량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변압기 정도만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임시로 끌어온 그 선에다가 그 고추담화를 연결해가지고 밤에 그 고추담화를 조그마한 거 하나 켰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호롱불 켜고 살다가 어쩌다가 정말 사치스럽게 촛불이라도 한번 켜면 깨밝아 보이는데, 이 그 무촉, 그 조그마한 고추담화를 하나 켰는데 집안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근데 이 고추담화를 켜고 끄고 자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끄지 못하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 아직 고추담화가 켜져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밝아 보였던 고추담화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을 켜놨는지 켜놓지 않았는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고추담화 정도 아마 키면 어두워가지고 마치 불을 안 킨 것 같을 겁니다. 그러다가 형광등이 들어와가지고 형광등을 켜니까 고추담화보다 너무나 밝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LED등이 있어가지고 또 형광등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죠. 근데 이 LED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창문들을 열어젖히고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것들은 켜놨는지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빛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성경이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통장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계좌에 하나님께서 이 대속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런 것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이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모세, 다니엘, 노아까지 이 땅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씨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는 계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로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는 사람인가? 무엇이 믿는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러죠? 예, 받아들인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동일하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 문은 저 문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겠죠. 마음의 문을. 무엇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바로 이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는 누가 하실 일이죠?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완고한 마음,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내 마음을 다시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고 그분을 주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조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벗어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이 마음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여자의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최윤희자매, 하나는 임마누엘, 또 하나는 그 바로 밑에 보면 두 줄 내려가면 짠. 예? 예슈아, 예, 예수. 두 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임마누엘은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식어 빼면 뭐라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그렇지. 수식어 빼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 그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이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을 믿고 있는 저희 친척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왜 구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믿지 않는, 이마누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나 그 사람들의 실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식일 교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구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분들은 이마누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접하는 자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슈아. 예슈아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예슈아는 무슨 뜻일까요? 예. 네. 거기도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째는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주님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분의 정체성을 믿는 것과 그분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두 가지를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를 믿고 있다면, 그렇죠? 이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 이두 가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47페이지. 구원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때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였느냐?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보면 마귀의 아들들이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순종과 진노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이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 차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구원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많이 발버둥치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새로 태어나서 새 삶을 사는 것이지 새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새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것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새 삶을 삶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이거 자체가 안 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서 새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이고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때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죄들이나 그런 것들에 굳이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후에도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첫째,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가 각자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나중에는 하나의 상태로 다시 우리가 완전해질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각각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먼저 영을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언제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영을 탁 터치하는 순간에 우리 영과 딱 결합하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은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감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뿐이지 우리 영은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면 혼은 어떤 상태인가? 선택하는 존재이며, 나 자신의 자아를 구성하는 이 혼은 그럼 어떤 상태인가? 이 혼은 계속해서 선택을 해가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과 몸 사이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혼이 영적으로 싹 기울어지면, 우리 스키 탈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줬었죠. 수영해가지고. 왼쪽 발에다가 힘을 딱 주면은 우리 몸이 어디로 가죠? 아무 조작을 안 해도 왼쪽 발에만 힘을 딱 주고 오른발을 살짝 들면 스키가 이렇게 나갑니다. 카본 스키, 그죠? 이렇게. 저절로 나가요, 그냥. 거꾸로, 반대로. 오른쪽 발로 이 균형을 다 살짝 옮기면 다시 이렇게 나가던 것이 다시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턴을 합니다. 맞죠, 그죠? 이렇게 다시 옵니다. 똑같아요. 이 혼이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 기울이면 이 혼이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육적인 것이 싹 눈에 들어와가지고 보통 눈을 통해 들어오죠. 그죠? 귀를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눈을 통해서 이 육적인 것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내 혼을 빼앗아가면 내 혼이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으로 싹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내 스킨은, 내 삶은 왼쪽을 향해서 썩, 마귀를 향해서,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썩,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다가 다시 이 영적인 것으로 다 기울이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이 영적인 것에 다 우리가 이 혼을 기울이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조작, 막 이렇게 팍 일부러 털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 의로 방향을 틀어보려고 조작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 태어나서 새 삶을 사는 것은 왼쪽 발에 발만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발만 기울이면 내 삶이라는 스키는 오른쪽으로,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오른쪽으로 틀려고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서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로 저절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몸은 어떤 상태이냐? 우리의 몸은 로마서 8장 23절. 여기 보면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삼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세 가지 다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 딱 매기면 누구도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이 이미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이 끊임없이 영적인 것에 우리 거기에다 힘을 우리 균형을 삶의 균형을 거기에다 놓으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놀랍고 귀한 바로 그 길로 우리 삶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네 번째 보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막 강조하실 때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죠? 고함을 막 지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Judgment하고 우리가 심판 그러면 Judgment인데 여기는 뭐죠? Condemnation. 이거는 정죄예요, 정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예외 없이. 그러나 심판은 받지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인데, 그 다음 대목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노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이 믿음을 누가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창환 형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믿나,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네. 누가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1번, 나 자신. 2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양자. 3번, 내가 존경하는 사람. 4번,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이 내가 몇월 며칠 날몇 시에 믿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구원 그때 구원받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방법, 그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는 믿는 사람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그 믿음을 참으로 인정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예들을 통해,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저희들 너무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나이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참이 못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